자, 오늘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번영을 꿈꾸는 교회가 아니라 바르게 순종하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 3차 연대기적 성경 강해를 3년에 걸쳐서 마무리를 지었고요. 이제 또 계속해서 곧 4차 그 연대기적 성경 강좌. 그러니까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이 역사적인 순서를 따라서, 그러니까 성경 66권의 순서가 아니라 성경 66권을 다시 역사적인 순서에 맞춰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또 가지게 될 텐데요. 그 전에 몇 번에 거쳐서 함께 생각하고 그 도전이 되는 그 나눔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이 강단에서는 다른 게 아니라 이 말씀만을 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요 중간 사이에 잠깐 우리가 왜 이런 일들을 나눠야 되는 또 그런 시작을 좀 가지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몇 번에 걸쳐서 같이 이런 말씀들을 좀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본문은 여호수아 11장의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21절.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안압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안악 사람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 성읍들을 진멸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 안에는 안악 사람이 하나도 남음이 없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네만 약간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대로 그 온 땅을 취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별을 따라 기업으로 주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예, 우리가 어떤 본문을 나누던 우리가 그동안 살펴왔던 것처럼 성경의 연대기적인 것들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역사적인 배경들을 먼저 큰 숲을 보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가려고 합니다. 자, 오늘 살피는 여호수아 이 11장 이 본문은 성경의 역사에서 그럼 어디쯤 해당하는지 우리 먼저 좀 살펴보면, 일단 뭐 성경이 처음부터 다 얘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이 표는 지금 그 창세기로부터 그렇게 보여주고 있지만 어디쯤인가만 우리가 크게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과 요셉,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 이후에 야곱과 요셉대로부터 이제 이집트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사실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내려가긴 했지만 400년 가까이 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실은 뭐 내려갔었을 때 흉년의 위기를 피하고 나면 다시 하나님이 부르셨던 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냥 어떤 이유인지는 정확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곳에 이제 400년간 머물면서 살게 됩니다. 그때 처음에 내려갈 때 야곱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70명이 내려갔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출애굽을 하는 그 이 시점에서 인구를 세봤을 때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만 60만 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걸로 봐서는 그 가족 구성을 같이 다 따져볼 때 아마도 인구가 적어도 200만 이상은 됐을 거고 그들의 뭐 가축이나 많은 소유들도 엄청났겠죠. 아마도 그렇게 많이 인구가 불어나니까 이집트 같은 경우는 불안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야 뭐 인구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지는 않았죠. 뭐 질병과 많은 것 때문에 그 이 일반적인 이 생명도 굉장히 짧았고 수명도 굉장히 짧았고, 그런데 그 한 땅 안에서 한 200만 명 가까이, 이 멜번으로 따지면 멜번 인구의 반이 이 한국 사람이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되니까 이집트의 이 왕이 이제 정책을 핍니다. 이렇게 하다간 자기들이 다 밀려나게 생겼으니까 이제 이들을 다 노예로 잡고 이제는 종처럼 부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뭐 그런데도 워낙 이 번식력들이 뭐 좋았었는지 그래도 위협을 느꼈던 이집트의 왕이 이제는 이 민족을 좀 아주 이 조직적으로 아예 없애버리려고, 민족을 말살시키려버리려고 일단 태어나는 어린아이들 중에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도록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태어나 있는 아이가, 남자아이가 죽는다면 그 민족의 씨가 다 마른다는 건데, 아마 그렇게 되면은 뭐 길어야 뭐 이 그때 태어난 어린아이부터 따져봐야 아무튼 50년 내지 100년 안에는 웬만하면 이제 이 민족이 싹 없어지는 그런 이 정책을 핀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민족이 이제는 완전히 멸절된 상태가 됐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죠. 그래서 뭐 저들을 아주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데 그 후에 이제 시내산 아래로 인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 이스라엘 족속, 구해낸 이스라엘 족속들과 언약을 세우시고 저들을 열방의 하나님을 알리는 그런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비롯한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그 법들, 율례들, 가치들을 이제 알려주시고 거기서 한 약 1년 정도 머문 후에 그렇게 훈련을 한 후에 그리고 드디어 이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사명의 땅이죠. 그곳으로 이들을 인도해 내십니다. 자, 그래서 그 가나안 이 약속된 땅에 올라가기 위해서 이제 가나안 땅의 거의 남쪽 끝,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까지 이제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점령하기 위해 준비를 하는데 먼저 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그곳 상황이 어떤지를 살피게 하죠. 근데 이제 정탐을 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 중에 그 두 명만 이제 믿음으로 얘기를 했고 10명은 일단 눈에 보이는 사실 그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좋은 땅은 맞다. 그런데 거기에 봤더니 사람들이 너무 강하고 거인들도 많고 뭐 이거는 도저히 우리가 점령할 만한 그런 곳이 아니다. 자, 이런 식의 보고를 합니다. 그건 틀린 보고는 아니었습니다. 질지 아닌 질진 모르지만 그 땅에 아주 강하고 거인 같은 사람들이 살았다는 것은 맞습니다. 이제 그걸 듣고 모든 백성들이 이제 휩쓸리게 되는 거죠. 그 부정적인 어쨌든 그 사실만 말하는 그런 10명의 정탐꾼의 얘기를 듣고 오히려 두 명은 물론 그렇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말하는 이 두 명의 정탐꾼과 모세를 다 돌로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그들이 걸어왔던 이 길을 떠나서 다시 뭐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식의 분위기가 되고 맙니다. 그 바람에 저들이 다시 이제 광야로 흘러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방황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며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사는 그 가치가 어떤 것인지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훈련해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 출애굽 처음에 했던 1세대들은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광야를 40년 동안 방황하는 동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60만 이상은 다 죽었다는 거죠. 거기서 뭐 60만이겠습니까? 그 이상의 같은 나이에 있었던 많은 분들이 다 죽게 되고 이제 그 다음 세대들, 그러니까 20세 미만이었던 사람들과 그 다음 세대들, 그 중에 누가 살아있었냐면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 아까 여호수아 갈렙이 그 두 명의 정탐꾼이었는데 이 사람만 빼고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세대들이 준비돼서 드디어 다시 처음에 그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으로 이 백성들을 인도를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 밑에 있는 이 가데스 바네아를 통해서 바로 북쪽으로 올라가는 길을 택하지 않고 사해 동편으로 해서 다른 쪽으로 올라가서 결국에는 그 요단 동편의 모압이라는 평지 사해 거의 끝 북쪽 끝 그리고 요단강을 만나는 그런 지역 그 동편 모압 평지로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는 동안 뭐 에돔 족속이나 또 모압 족속이나 암몬 족속 같은 다른 이방 족속들이 있었지만 사실은 이방 족속이기보다 이게 다 아브라함과 연관이 되고 다 같은 피를 나는 형제 족속과 비슷했기 때문에 이들이 뭐 서로 공격하고 이렇게 딴지를 걸지 않는 이상에는 충돌 없이 그렇게 올라가게 해서 결국 모압 평지에 도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곳에 도착하는데 벌써 출애굽 이후에 40년의 시간이 흘렀죠. 그래서 이곳에서 이 모세는 죽게 되는데 그때 나이가 120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죽기 이전에 그런데 거기서 죽기 이전에 지금 새로운 세대들 40년 방황 생활 끝에 다시 데려왔던 이 새로운 세대들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었던 그 레위기의 언약을 다시 재교육을 합니다. 그게 이제 성경의 신명기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모세는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약속의 땅에 가면 하게 될 그 사명, 첫 사명부터 아주 분명하게 바, 반복해서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 제일 먼저 얘기했던 건 신명기 7장 1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뭐 일곱 족속들을 쭉 얘기하면서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에게 넘겨 너가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너의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의 딸도 너의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너의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자,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시작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특별히 그 일곱 족속 그 땅을 주시겠다고 했던 그 일곱 족속 하나님이 400년 동안이나 참으시면서 이들에게 기회를 주었지만 결국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 족속과 싸워나갈 때 어떻게 해라 이런 얘기를 분명히 말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20장 16절 끝에 가면 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 아까 말한 그 일곱 개 민족 가나안 일곱 개 족속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네가 진멸하되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신 대로 하라. 이게 분명히 첫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또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었던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시작되는 그 믿음의 조상 믿음의 나라 이 이스라엘 족속 이스라엘 족속이 적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모세를 통해 보냈을 때 그 음성을 듣고 나온 민족 아닙니까? 그래서 이 민족을 통해서 그 신의 산에서 언약 백성의 삶을 언약의 그 백성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이제 창조주 되신 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온 죄악된 세상에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알게 하는 그런 거룩한 제사장 나라를 삼으시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 꿈의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 가장 먼저 할 일이 그 안에 거룩한 땅을 세우는 것이었어요. 가장 먼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 하나님을 오해케 하고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게 하고 하나님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제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욕심과 본능을 추구하는 우상 숭배의 그런 삶이 다시 싹 트지 못하도록 아주 그냥 완전하게 거룩한 땅을 만드시려고 하는 거죠. 자, 이런 분명한 뜻을 시작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그 다음 세대들에게 아주 자세하게 분명히 알려주고 그리고 그는 이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그 모세를 잇는 다음 리더로 뽑힌 사람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거룩한 전쟁은 모세가 아닌 여호수아의 주도 아래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요단강 이 동쪽 지역에 있었던 이 가나안 족속들이 그곳에도 있었는데 그 족속들을 먼저 다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르우벤 그리고 갓 므낫세 지파에게 나눠주고 그들이 지금 본부로 삼고 있었던 그 모압 평지를 드디어 떠나서 가장 먼저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게 되죠. 그래서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넌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길갈이라는 곳에 이 베이스 캠프를 이 설치를 하고 그리고 가장 먼저 그들이 만난 어려웠던 곳은 이제 여리고성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여리고성. 자, 여리고성이었는데 그곳에서도 나중에 우리 보겠지만 아주 뭐 기적적인 그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나서 또 만났던 성이 아이성이었는데 여리고성보다는 아주 작았던 성 그리고 그 성도 역시 정복해 나갑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전쟁은 어떻게 벌어지냐면 이제 전체적으로 가나안 남쪽 지역하고 남쪽 지역을 먼저 점령을 해가게 됩니다. 남쪽 지역과 먼저 싸우고 그리고 나서 다시 북쪽 지역도 점령을 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바로 바로 고, 이 전쟁을, 이런 전쟁을 다 끝내는 그 시점에서의 정리되는 상황을 말해주는 게 우리가 본 이, 지금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전쟁은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점령하는 거였는데 약 7년 정도의 전쟁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11장이 말해주는 건 드디어 그 전쟁이 끝났다는 이야기로, 다시 말하면 이제 그동안에 나그네처럼 살았던 삶을 다 정리하고, 광야의 삶을 정리하고, 정착할 것이 없었던 나그네 삶을 정리하고, 이제는 정착한 곳을 얻었다, 생존할 수 있는 곳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물론 이제 정착할 땅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사를 다니지 않아도 되고, 뭐 텐트를 접었다 폈다 하지 않아도 되고, 정착할 곳이 있고 농사를 지을 곳이 있고 자기 집이 있고 어디 나갔다가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자기의 터가 생긴 건 맞지만, 그러나 그런 생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셨던 귀한 명령, 그 사명을 이루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꾸시던, 하나님이 이 백성과 함께 생각하셨던 그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가진 그 삶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삶과는 완전히 180도로 다른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전에는 그냥 하루하루, 사실 그 광야에 살아가면서 뭐를 꿈꿨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있었지만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사막 땅을 왔다 갔다 할 때 그들에게 하루의 꿈은 아마 생존이었을 가능성이 많죠. 물론 하나님의 불기둥과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있었다고는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것은 다음 내일을 건강하게 바라보는 것,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었다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드디어 뭐가 시작된 겁니까? 드디어 사명을 위한 삶이 시작된 거죠. 뭐 얘가 어떨지 모르지만 백수로 살 때는 정말 내가 언제 취직될까, 내가 정말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 게 고민이었다면, 이제 내가 취직을 하고 나면 이제 그곳에서 이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은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사명의 땅의 주인이 됐고, 그래서 이곳에서 드디어 하나님과 언약한 열방 제사장 나라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정말 하나님이 꿈꿨던 그 삶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삶을. 그래서 저들이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이제부터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는 행동이 되고, 알리는 말이 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전하는 그런 삶이 됐다는 겁니다. 무슨 삶을 살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자, 그러니까 저들이 홍해를 건너서 구원을 얻은 것은 광야에서 방황하며 늘 이 화면에 보는 것처럼 생존만을 위해 사는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 짓밟히던 삶들을 벗어나고 죽을 뻔했던 것을, 그 위기를 탈출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비록 40년이라는 긴 방황의 시간이 있었지만 그것은 생존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 준비되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비로소 이제 사명의 땅, 그 땅 안으로 들어와 있는 지금 그 삶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 스스로가 구원의 그런 그 이 기쁨을 얻은 그 단계에 있는지, 홍해를 걷는 단계에 있는지, 아니면 지금 여기 지금 시내산에서처럼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그 뜻을 아는 그 시간에 있는지, 아니면 지금 우리가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사명의 땅에 와서 주신 그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지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렇게 가나안을 점령한 후에 이 사명의 땅, 가나안 땅에서 저들이 그저 생존과 그 다음에 조금 더 내 땅 넓히고 내 집 넓히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빛과 소금된 언약 백성의 삶을 살게 하신 거고, 그리고 그것을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한 가지 명령을 하시는데 그게 뭐였냐면, 매 7년 면제년 초막절에 시내산과 모압평지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그런 규례, 그 법, 그거를 다시 교육받게 하셨습니다. 다시 되새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다라는 거죠. 그게 신명기 31장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족속이 처음으로 이 가나안을 점령해서 사명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처럼 앞으로 그 땅에서 살아갈 때 매 7년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바로 이런 처음 우리가 가졌던 이 꿈이 이루어지는 이때를 잊지 않고 잘 기억하며 살아가라고 그렇게 이런 명령을 주신 겁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역사를 이 부분을 좀 살피고자 했던 것은 지금 우리가 2018년이라는 새로운 한 해에 첫 달은 지났지만 시작의 단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적으로 볼 때는요. 지금 10년 사역을 마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10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시기에 우리가 서 있거든요. 비록 이게 이제 7년 주기는 아니어도 저는 우리 교회와 또한 2018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사명의 땅에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 그 처음을 시작하는 이스라엘의 이런 때와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매 7년 면제년 초막절에 다시 새롭게 되는 그런 때 모든 것을 다시 마치 리셋하는 것처럼 그런 때 그때가 지금 바로 2018년으로 따지면 이런 시작의 때일 거고요. 또 우리 시티 교회로 말하면 이제 그동안의 10년 사역을 해왔지만 또 다른 새로운 10년을 시작하는 때 바로 이런 때라는 거죠. 그래서 이 면제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율법으로 모든 속박이나 얽매임에서 해방되는 자유의 해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주셨어요. 매 7년이 되면 이스라엘 내에 노예로 잡힌 동족들을 다 풀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빚을 졌으면 빚도 다 탕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러니까 모든 실패와 실수로부터 뭐 성공일 수도 있겠죠. 어찌 됐든 간에 그 모든 실패와 실수로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때가 매 7년 주기로 이루어지는 면제년이라는 그런 때였어요. 그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듣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듣는 것으로부터 또 시작해야 하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족속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이 땅의 주인이 되어서 그 약속된 삶을 사는 것과 같은 똑같은 일을 매 7년 면제년마다 그것을 행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삶의 장소나 또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터가 우리는 지금 바뀐 게 아니지만 비록 같은 곳 같은 장소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는 그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서 우리가 지금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 교회예요. 그리고 그런 성도로서 내가 보냄을 받은 사명자구나. 아 그래 내가 2018년도 다시 이렇게 시작하는 거지. 내가 이런 사명으로 말미암아 2018년이 내게 주어진 거지.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도 아 그래 우리가 10년 동안 달려왔던 이 사역 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이 사명 때문이지 라고 하는 그런 때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맞이하는 2018년의 새해 시티 교회가 새롭게 시작하는 또 다른 10년의 시작인 이때 우리가 변치 않는 사명의 터이고 늘 익숙하게 해온 일이지만 이제 그동안 너무 익숙해져서 왜 우리가 이 사명의 시작을 했는지조차 모르게 하는 그런 매너리즘이 있다면 그것을 좀 버리고 그것과 결별하고 좀 익숙한 것과 결별하고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가나안을 들어갔을 그때처럼 또는 매 7년 면제년이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그렇게 거듭나는 시기여야 되는 거죠. 어쩌면 지금 뭐 한국에서 이곳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분들도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그동안 익숙했던 한국에서의 삶을 뒤로 하고 이제 새롭게 다가오는 이 외국의 환경, 광야의 환경 같은 것을 맞이해서 이제 이곳에 올 때 가진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새로운 도전을 하는 그런 시기가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항상 여기 와서 열심히 살다가도 자기가 처음에 온 그 목적을 잃기 시작하면 말 그대로 방황을 시작합니다. 자꾸 쓸데없는 데 시간이 틀리고 뭐 연애하고 놀고 뭐 이런 데로 막 가는 원래는 내가 이곳에 온 목적이 있고 꿈이 있는데 그렇게 보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처음에 이 땅에 온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교회가 왜 이곳에서 우리가 시작을 했고 또 내가 이 멜번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왜 이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 되어 이 꿈을 이루고 가고 있는가 그런 걸 충분히 좀 생각하는 그런 오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여호와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하나님께서 준 사명을 이루어가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이 기록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도 지금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배워야 하고 어떤 삶을 조심해야 되는지 그런 지혜를 좀 얻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그들을 통해 닮아야 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 또는 그래도 순종하는 것. 그대로 순종 또는 그래도 순종. 무슨 말이냐면 자 여호수아 그의 군대가 가나안 약속의 땅을 정복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분명한 기적적인 승리의 길을 다 걸어갔는데 그 내용을 보면 그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하나님이 약속한 걸 믿고만 있으니까 그게 다 되더라.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는 시작의 순간으로부터 전쟁을 마쳤더라 하는 그때까지 항상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들이 행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말씀 그대로의 순종. 그래서 그대로 순종이라고 말한 거고 또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행하는 그래도 행하는 순종. 이것으로 인해서 이들이 승리를 맛봤다라는 겁니다. 이 사명의 땅을 점령하는 전쟁은 적과의 싸움이기 이전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행하며 나아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여호수아의 군대가 승리하게 되거든요. 첫 번째 그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널 때부터 하나님의 명하신 그대로 순종함을 통해서 그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무슨 강을 도와할 수 있는 큰 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더불어서 그때는 우기였어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올 때여가지고 굉장히 물이 이 조금 있는 게 아니라 막 범람한다고 그러죠. 막 차고 넘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7절 3장 7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와께서 여호와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자 여기서부터 명령이 시작되는데 하나님의 이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법궤 하나님의 그 임재를 약속하는 그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그것을 메고 그 범람하는 철렁철렁 넘치고 있는 지금 그 요단강을 밟고 서라는 거예요. 그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그것을 명령했고 이것을 들은 제사장들이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니까 그 범람하던 강이 확 갈라서면서 마치 그 홍해가 갈라지듯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홍해는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어서 밤새 동풍이 불었다고 했습니다. 밤새도록. 그런데 여기서는 제사장들이 밟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 그 요단강을 밟는 순간 이게 갈라져가지고 완전히 벽처럼 섰더라. 그렇게 해서 건넜거든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승리는 여리고성이라고 아까 그랬는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하나님의 그 명하신 그대로 순종함을 통해 기적을 경험합니다. 6장인데 2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에게 넘겨주었으니 그러니까 이 전쟁은 이미 승리한 전쟁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래서 적이 얼마나 강하냐 아니냐는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다만 그걸 보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순종하냐 아니냐는 그런 문제였거든요. 자 여기도 분명히 말하죠. 그래서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6일 동안. 그러니까 6일 동안 그냥 둘러서서 한 번씩 조용히 도르라는 겁니다. 4절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불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러니까 여섯째 동안은 그냥 한 바퀴씩 조용히 돌고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들어오고 그 다음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은 일곱 번을 도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들은 그때 나팔을 부는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 같이 쫓아가던 그 군대들과 백성들에게 들리면 뭐를 하라고 그랬냐면 다 큰 소리로 외쳐 불러라. 그냥 함성을 지르라는 거예요. 지금 여리고성이라는 이 적의 이 요새를 공격하는데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6일 동안은 조용히 돌고 그 다음에 7일째는 7번을 돌 때 마지막에는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나팔 소리를 들으면 그때 소리 질러라. 그러면 뭐예요? 그리하면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올라갈지니라. 이게 전쟁의 방법으로 아무리 뭐 전쟁 전술을 이해를 하는데 이런 전쟁은 없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비롯한 모든 군대들이 이게 도대체 뭔가 싶었겠죠. 그런데 여기 지금 말씀을 보면 그래도 이 여호수아와 그 군대들이 말씀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굳건했던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그 성을 점령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 사명을 가진 성도들의 삶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가치를 따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그리고 또 좀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도 그래도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일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곳에서 새로운 2018년을 시작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 시티교회의 또 다른 10년에 같이 동참한 우리 리더들 이거 잘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군대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할 때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래도 순종할 때 승승장구하는 삶이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호주에 처음 와서 사는 여러분들 혹시 계시더라도 이런 하나님의 이 믿음을 따라 여러분 꼭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편법과 쉬운 길과 다른 길들을 향해 그렇게 달려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당장 눈에는 승리 같아 보이지만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는 것처럼 그런 건 진정한 승리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삶. 때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삶. 이런 삶들이 이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들, 그 땅을 가진 사람들로 말미암아 승리케 하는 삶이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닮지 말아야 하는 건데 닮지 말아야 되는 것은 유사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는 일부터 지금 말씀 그대로 순종하거나 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아도 말씀하셨기에 그래도 순종하거나 그러면서 승리를 맛보고 있는데 그런 승리 중에서도 실패를 경험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게 어디였냐면 그 여리고성 다음에 있었던 아이성이라는 곳이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여리고에 비하면 규모도 아주 작아서 이 군대들이 다 가지도 않고 그냥 조금만 보내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완전히 참패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 실패의 이유는 뭐였냐면 작고 연약했던 아이성에서 그렇게 참패를 겪게 된 것은 순종 속의 불순종이었습니다. 순종 속의 불순종.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이해도 잘 안 되었던 여리고성 전투에 믿음으로 아까 참여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무슨 싸움이야? 무슨 성을 무너뜨리는데 무슨 소리를 질러? 그 기가 막혔는데 그래도 참석을 했어요. 참가를. 그런 사람들이 그 여리고성에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라는 명령대로 안 하고 자기 생각과 느낌대로 행해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명분은 뭐예요? 거룩한 전쟁에 참여를 했는데 그 내용은, 그 명분을 이루어가는 내용은 자기 욕심을 채우는 걸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 때문에 아이성에서 실패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거룩한 명분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 명분에 따른 그 내용을 완성함에 있어서도 거룩한 방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땅을 벗어나서 시내산에 왔을 때 거룩한 제사장 나라다. 예? 그렇게 명분을 주셨잖아요. 그러나 단지 거룩한 제사장 나라다라는 명분과 타이틀만 주신 게 아니에요. 무슨 바지 사장 그런 사람들은 그냥 허우수아비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어떤 명함이나 하나 갖고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바지 사장으로 내보낸 게 아니에요. 그 거룩한 제사장 나라다라는 그 명분만 주신 게 아니라 그 거룩한 제사장 나라답게 그것을 구체적으로 읽어가는 그 방법까지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레위기고 그게 신명기였어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 구원을 받고 시내산에서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사명의 땅 가나안에서 살아갈 때 이 레위기의 약속, 신명기의 언약을 그 삶의 거룩한 방법으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명분을 받았을 때, 칭의를 얻었을 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방법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바로 레위기고 신명기의 약속이죠. 그래서 그 거룩한 제사장 나라, 빛과 소금이라는 명분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게 성도고 그게 소명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자가 되었다는 명분만 있을 뿐 그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간 백성답게 하나님이신 거룩한 방법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건 뭐예요? 그게 바로 이 순종 속의 불순종. 저는 그저 유사순종 그렇게 지금 제가 얘기를 붙였는데 유사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사순종이라는 신앙의 형태가 사실 오늘날 교회 속에 굉장히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분만 있고 나는 교회를 다닌다, 나는 기독교다라는 타이틀만 있지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삶의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살아가는 방법은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는 그런 일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당 안에서만 보면 믿는 자 티가 나고 세상, 가난, 세속, 그러니까 예수님의 빛을 비추고 그곳에 하나님이 일부러 보낸 그 사명의 땅에 가면 그냥 세상처럼, 가난처럼, 이집트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명분만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방법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지금 이런 유사순종은 이게 자신의 죄를 잘 보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됐는지를 모르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스스로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있다고 생각을 착각을 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늘 교회 나오고 있고 뭐 교회에서 하는 뭐 봉사도 하고 있고 또 뭐 이렇게 하고 있고 뭐 일도 하고 있고 뭐 헌금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다고 착각을 하게 합니다. 나는 지금 여리고성 전투에 참여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전투에는 참여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너무 다른 거죠.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도 그 열심히 있었던 제사장과 뭐 바리새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책망을 했었었는데 그게 왜 그래요? 그들이 붙든 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아버지라고 그들이 믿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한 말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예요? 유사순종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장로들의 유전, 전통을 따라 살아갔다 그 말이에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아주 무서운 그런 이야기를 이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극정성이 있었어요. 열심히 있었어요. 심지어 그것을 지키려고 목숨까지 버리는 사람도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결국 뭐라는 거예요? 자기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예수님의 눈에는 너희는 전혀 내가 너를 알지 못하겠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올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내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가치를 따라가는 사람만 천국에 올 수 있다. 그렇게 보면 우리는 굉장히 지금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이런 삶은 불신의 삶과 사실 다를 바 없다는 게 지금 성경이 주는 메시지예요. 그렇게 보면 그냥 또 하나의 다른 종교가 되는 거예요. 타이틀은 기독교고 찾는 신은 하나님이 맞는데 하나님이 보실 땐 독사의 자식들인 거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종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사순종은 교회 안에 터를 두고 있는 또 다른 종교나 마찬가지예요. 좀 제가 심하게 말하는 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이 사실을 정확히 알 필요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다른 종교를 만들려고 그 이스라엘을 이집트에 죽어가는 그 안에서 건진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또 다른 종교를 하나 만들려고 성도들을, 지금 여러분들을 그 죽음의 길에서 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멜번 시티 교회가 10년 안에 확 없어져 버린 게 아니라 그래도 있는 이유는 뭐예요? 뭔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지. 그냥 뭐 이 교회 저 교회 다 생기니까 그냥 너도 그렇게 해라 뭐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지. 그렇게 해서 부르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이 바로 이런 유사 순종의 모습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참가하고 십자가의 깃발을 들었던 십자가의 십자군 전쟁에 참가한 아주 거룩한 군사 같은데, 근데 저들의 삶은 어때요? 여전히 세속을 추구하고 그 방법에 있어서는 본능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며 그 욕심을 채우는 일에 하나님을 동원하고 예수님을 동원하고 성령님을 동원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 지난주까지 살피었던 그 계시록, 그 음녀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십자가의 옷을 입고 사도들의 옷을 입고 있지만 결국 뭐예요?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모든 만국 왕 위에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렇게 행하던, 그게 바로 불순종, 순종 속의 불순종. 사명을 받은 그런 로만 카톨릭이었으나 사명은 집어쳐버리고 자기의 욕심을 채웠을 때 결국 그 끝은 뭐라고 그랬어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유황불 붙는 불못에 던져지는 거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런 모습과 유사순종의 모습은 너무 정확하고, 만약에 유사순종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도 있다면 지금 가나안으로 들어간 백성들이 실패하고 넘어지는 이유, 역시 똑같이 우리도 실패하고 넘어지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실패를 부르는 유사순종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좀 잘 되돌아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주님의 자녀라는 이 거룩한 명분을 가진 이 멜번 시티 교회의 성도라는 이 거룩한 명분을 가진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지금 그런 싸움이거든요. 그냥 교회 가는데 뭐 세상과 구속 구별되지 않는 그냥 뭐 그렇게 사는 거지라는 게 아니라, 우리끼리 잘났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우리가 살아내려고 여러 가지 헌신서도 작성하고 고민하게 하고 그 앞에 서게 하는 그런 일들을, 어려운 길들을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이라는 거. 그래서 이 길을 끝까지 따라 나가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닮지 말아야 하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대충 순종입니다. 대충 순종. 그러니까 오늘 본문 여호사 11장이 아까 그 이 7년 전쟁을 마무리해주는 그런 장이라고 그랬는데, 16절을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남방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의 산지와 그 평지를 취하였으니. 그러니까 이거는 16절부터는 아까 남쪽 지역을 먼저 점령했다고 그랬는데, 남쪽 지역을 이렇게 점령했다 그런 보고고, 17절은 이제 북쪽 저 끝까지 올라간 그 이 북쪽 지역에서도 승리했다. 그러니까 크게 이제 다 이제 어떤 승리한 기록을 말합니다. 가나안의 이 땅끝, 남쪽 끝에서부터 북쪽 끝까지 저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여 얻게 된 그 모든 지역이 이랬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승리로 종료됐다는 이 기록을 우리가 좀 잘 봐야 되는데, 좀 이런 이렇게 지도로도 좀 그려보고 그 다음에 본문의 내용을 잘 분별해서 보지 않으면 우리는 단지 이 전쟁은 승리했다, 기적적으로 이겼다, 그거밖에 안 보여요. 근데 사실은 그것만을 위해서 기록한 건 아니거든요. 11장에 승리했다는 기록을 넘어가면 12장에는 모세가 정복한 왕들,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을 쫙 말해주고, 또 13장에는 각 지파가 할당받은 지역에서 막 싸워가면서 승리해서 결국은 이 땅을 다 받았다, 그런 식으로 승리의 소식과 이런 게 계속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유의해서 잘 보지 않으면 얼핏 보면 그냥 이겼구나라는 걸로 그냥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본문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21절 아까 그 우리 본문 끝에 이스라엘 자손의 땅 안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음이 없고, 없다고 분명히 얘기를 해요. 그런데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대만 약간 남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볼 때 아무치도 않은지 아니면 어? 라고 생각이 드는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까 처음에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모세가 신명기에서 반복하면서 강조했던 첫 번째 명령이 있었어요. 그걸 잘 기억하면 우리가 이 21절을 그냥 이렇게 그랬구나 라고 넘어가면 안 되고 어? 라고 생각을 해야죠. 그렇죠?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은 뭐였습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라 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21절은 적이라도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조금 남은, 아주 약간 남은, 그냥 야, 요만큼 남았어요 라고 말하는 뭐 그런 걸로 그냥 얼버무리면서 그렇게 훅 넘어가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면서 23절 끝에는 전쟁이 그쳤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이제 모든 게 끝났구나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사실 정확히 보면 지금 대충 마무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순종이라는 게 이런 건데 뭔가 큰 흐름이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이게 잘 뭐 전체적으로 잘 돼간다고 생각할 때 발생하는 게 대충 순종이에요. 그 가나안을 정복할 때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들이 그 땅의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 남아있는 몇백 명 정도 뭐 어느 정도 이 정도는 하게 신경도 아니에요. 그냥 눈꽃만큼도 신경 쓸 일 없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지금 성경은 이 이야기를 분명하게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우리도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 이렇게 뭐 크게 잘 되고 있는데 우리가 뭐 이렇게 뭐 교회 이렇게 잘하고 뭐 신앙생활 잘하고 내가 가정생활 잘하고 뭐 그러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과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대충하고 넘어가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다 이겼다고 생각하고 대충 마무리 지은 결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그 땅의 주도권을 불과 몇십 년 만에 뺏기기 시작합니다. 다시 뺏겨요. 그 작게 남겨졌던 그 무리로부터 시작된 적들이 장성해져서 이제 이스라엘을 짓밟는 그런 역전의 극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순종은 그 얼버무리는 신앙생활이 나중에 얼마나 지금 참혹하고 무서운 결과를 만드는지 몰라요. 자녀를 교육하는 것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애들이 그냥 말 잘 듣고 교회는 나가고 있고 하니까 우리가 가정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계속 훈련시키는 것들을 소홀히 할 때가 있어요. 애가 뭐 그렇게 나쁜 짓 안 하는데 뭐. 아이 그 교회 꼭 나가는데 기도도 잘해.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다가 어느 순간 그 아이가 이제 사춘기를 지나가면서 자기의 이 주체 의식이 생기고 자기의 어떤 의견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어떻게 이게 뭐 설득으로 되지 않는 이제는 애가 다 커버렸기 때문에 강제로도 못하고 설득으로 되지 않는 그런 일들 지금 이 이스라엘이 그런 일을 벌였다라고 기록해 주는 게 11장의 얘기고 21장의 얘기에 거기에 조금 남았더라를 잘 기억할 때 그 사사기에 넘어가서 왜 이 민족이 이렇게 고통받는가라는 거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건 마치 거대한 산불과도 같아요. 우리가 사는 이 호주도 이제 여름이 되면 계속 대형 산불들이 일어났고 특히 올해는 뭐 미국, 뭐 우리나라 이런 데도 굉장히 대형 산불들이 일어나서 뭐 수많은 소방차와 뭐 소방 헬기 동원해 가지고 막 목숨 걸고 막 소방관들이 그 큰 불을 잡느라고 고생하는 소식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리고 비로소 이제 뭐 잡혔다 이런 보도가 나올 때 막 소방관들이 막 어떻게 다쳤고 막 희생적인 막 정신들을 찬양해 주고 막 격려해 주고 막 이런 일도 막 있고 그러죠. 그런데 어떨 땐 조금 있다가 보면 그렇게 큰 목숨 걸고 막 그 큰 불을 잡았는데 또 불이 났다는 게 거기서 보면은 뭐예요? 그 남아있던 불씨가 다시 살아나서 또다시 거대한 산불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온 산을 태워버리던 그 불을 다 잡았어요. 다 잡았어. 껐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거기 있었던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다시 그렇게 거대한 산불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아주 큰 불을 우리가 빨리 잡아야 되는 건 맞지만 더불어 어떻게 돼요? 아주 작은 불씨까지도 완전히 잡지 않으면 위험은 언제나 도사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과거에 그 한국에서 화재 예방 표 중에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런 말 있었던 거 아십니까?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그 하나님께서도 지금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명령은 지금 당장 여기서 얘들이 덤비니까 이겨라 그런 정도 막 흥분하고 당장 뭐 이렇게 내가 이 저거를 다 뺏어버리는 뭐 승리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영원한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때만이 아니라 우리 뒤로 이어지는 모든 세대가 행복과 축복 속에 살 수 있도록 주신 명령이에요. 그런데 그런 명령의 순종함에 있어서 내가 생각할 때 아이가 다 잘 가고 있는데 뭐 교회 그냥 조용히 안정적으로 다 살고 있는데 우리 가정 괜찮은데 뭐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충 마무리하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교회 약속 교회에서도 약속이 있어요. 리더로서도 약속이 있어요. 그걸 그대로 행하지 않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처음에는 이것을 위해서 모였는데 이게 구찮다는 거죠. 왜 꼭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게 지금 이 얘기들을 해주는 거예요. 이 본문이 오늘.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순종하는 것은 결국 스스로에게 그리고 후대에게 재앙이 오는 거예요. 대충 순종하는 결과는 지금은 맛뜨겁고 환영받을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우리 다음 세대가 그 재앙을 그 고통을 맞이하는 그런 결과를 부르는 거죠. 자, 여러분의 믿음 습관이 혹시 이런 대충 순종은 아닌가 좀 되돌아보시고 좀 이 2008년의 시작의 시기 또 이 시티교회가 다시 한번 10년을 도전하는 이 스타트 이 시기에 좀 확고하게 버려버리고 정말 온전한 순종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어떤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지 여러분 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때로는 하나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전 이해가 도저히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지 아니면 지금 선택적인 순종의 삶, 유사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신앙생활이나 여러 가지로 그냥 뭐 전체적으로 나는 지금 괜찮아. 그래도 상승모드야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정확히 기억하지 않고 대충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이 시작의 시기에 여러분 잘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했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부른 것은 우리에게 사명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에요. 우리는 천국 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천국으로 가지 않고 이 땅에 있었어요. 그럼 왜 그래요? 이 땅에 있는 동안 그런 빛과 소금된 삶을 살아라는 사명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뭘 하든 그거는 내가 지금 바빠서 이 사명을 못해요 라고 말하는 핑계거리가 아니라 그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신 이 사명자의 명령,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든 부하든 내가 바쁘든 그렇지 않든 내가 어떤 일을 하든 하지 않든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이 땅에 있는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당신을 전하게 하기 위한 빛과 소금된 삶이라는 것. 그래서 전도의 삶을 멈추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자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돼야 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10년 전에 이런 비슷한 설교를 하면서 우리는 그저 아까 말한 유사순종, 대충순종하면서 좋은 게 좋은 거지 교회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도 않아도 그냥 흘러가는 그런 교회, 처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꿈꾸셨고 하나님이 기대하셨고 하나님이 정말 이 땅에 만들고 싶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리고 싶었던 그 교회, 그 가나안 땅이 그저 생존을 위해서 뭐 집 늘리고 땅 늘리기 위한 그 땅으로 보내받은 게 아니라 그 땅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살아계심을 온 열방 가운데 알게 하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그 부름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거예요. 이 멜번 땅 안에 이런 건물 안에서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돌아간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그 사람을 볼 때 여러분을 볼 때 하나님이 보이고 여러분을 볼 때 하나님의 향기가 나는 그런 존재, 그 더 처치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런 얘기를 나눴었는데 다시 또 10년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이 이야기들 나누면서 여러분 우리 속에 정말 그대로 순종이 있는가? 그래도 순종하는가? 또는 유사한 순종을 또는 대충 순종을 하면서 괜찮다고 생각을 했지 않은가? 잘 되돌아보시고 우리가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함으로 말미암아 새로 시작된 2018년이 여러분에게 승리의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 교회 이 10년 다시 시작하는 이 새로운 10년이 정말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 멜번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여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